혼의 잠재력 첫 번째 부흥보 제26기 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사람의 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금, 은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혼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의 혼을 총결로 합니다. 금, 은, 수레, 말 등은 본래 상품으로 능히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여기서 역시 팔고 살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사람의 몸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혼도 역시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혼과 영 등에 관한 글자의 정확한 해석은 영에 속한 사람의 부록에서 이미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이곳의 바른 해석은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입니다.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른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육있는 자는 마땅히 혼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바른 해석은 그러나 먼저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오 혼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니라 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해서 생령, 산령이 된지라를 산혼이 된지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이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신 후 그는 산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령이라는 이 글자는 번역이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결코 성경의 번역에 좋고 나쁨을 비평하거나 혹은 이러한 번역 방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문을 만약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문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부득불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깊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용고로 부득불 원문의 본뜻을 조사하여 고찰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 중 내가 깊이 깨달은 것은 이러한 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아주 어렵고 깊은 것이어서 전하는 자는 전하기가 쉽지 않고 듣는 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을 쓸 때 결코 이 메시지를 영에 속한 사람, 제3권의 혼이라는 주제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간의 서적과 잡지를 읽고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고 나서 사회와 교회의 눈앞에 광경과 추세를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광경을 본 후 나는 부득불 다시 우리가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등경을 말 아래 두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과 이 마지막 시대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전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안에 둘 수 없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 등의 분별을 말하는 데 있어서 영에 속한 사람 중에 이미 상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지 않은 용어로 나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의 분별.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영을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바로 아담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이후로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이 혼이라는 말은 바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혼입니다. 사실 영과 혼과 몸은 세 개에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혼과 몸이라고 말한다면 틀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혼은 살아있는 혼이며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따르면 혼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영과 몸이 하나로 합해지자 사람은 하나의 산혼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특징은 영입니다. 하등동물, 즉 날짐승과 들짐승 등의 특징은 바로 육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몸이 있지만 우리의 특징은 영과 몸이 아닌 바로 혼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원문과 영문 성경에서 모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전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영문 성경의 기록에는 70분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기록하기를 한 번에 몇 명이나 구원 받았느냐고 할 때 몇 혼이 구원 받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은 바로 우리 사람의 인격이며 사람의 특징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과연 영과 혼과 몸은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의 용도는 영에 속한 사람의 제1권에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책장에서 앤드류 머리가 지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의 마지막의 부록에서 일단의 영과 혼과 몸의 해석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참으로 우리가 말한 것과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앤드류 머리가 말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이 사람의 몸인 것을 보았다. 이어서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결국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혼은 자각하는 기능이 있는 살아있는 인격이 되었다. 우리는 오직 사람만이 자각할 수 있고 목석은 자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혼은 바로 영과 몸, 양자가 서로 접촉하고 연결되는 곳이다. 몸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고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양자의 세계 가운데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접촉하므로 사람의 혼은 영이 그를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몸이 그를 완전히 다스리길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짐으로 가장 높은 것이며 몸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세상과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장 낮은 것이다. 혼 자신은 몸의 특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의 특성을 따를 것이다. 혼의 위치는 영과 혼으로 꼭 알맞은 지위를 가지게 하고 몸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서 최고의 지위인 영을 순종하게 한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을 뿐 아니라 앤드류 머리 또한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무릇 우리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무릇 자신과 관계를 발생시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은 바로 혼입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세상과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스코필드는 성경주의 중에서 역시 이렇게 해석하여 말하였습니다. 영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혼은 사람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있게 하는 것이며 몸은 사람으로 세상의 감각이 있게 한다. 소나 말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자각이 있을 뿐이다. 몸은 우리로 세상을 감지하게 하며 우리로 능히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며 차갑고 뜨거움 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몸에 관한 이점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많은 말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한 것은 영혼 몸의 용도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려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혼 몸 등의 문제는 다만 영에 속한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아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적 생명과 관련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에 속한 일과 전쟁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이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아담이 사람이고 우리 또한 사람이므로 별로 차이가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능력의 어떠함을 나는 아마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는 과연 어땠는지를 알 것입니다. 아담의 권위와 능력.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이 땅이 얼마나 큰가를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을 시켜서 이 두 채의 집을 관리하라고 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가 이렇게 큰 장소를 관리할 능력이 있으므로 주인이 그를 보내어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종을 시켜 이곳 문덕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종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지나치는 것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하지 않은 주인이라면 한 종에게 그가 맡은 일 외에 조금 더 많은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관리하라고 시키겠습니까? 만약 아담이 관리할 수 있었다면 아담의 능력이 틀림없이 오늘 우리의 능력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능력과 재능과 기량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모든 것은 모두 창조자로부터 받은 신선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천천만만배의 능력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아마 지금 우리에 비하여 수천만배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온 땅을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문덕리의 골목을 관리하며 매일 세 차례씩 청소하라고만 해도 견딜 수 없어 몸을 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온 땅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는 또 바닷속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각양의 생물들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담이 틀림없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새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에게는 일을 해도 결코 피로를 느끼지 않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타락한 후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일하는 것이 결코 힘겨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온 신선한 능력이었습니다. 아담의 지력과 기억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친구들이여, 여러분들은 신선하게 느껴집니까? 당신이 만약 사전으로부터 견과 관련된 글자들을 모두 읽어본다면 당신은 곧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이 많은 이름들을 기억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새와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아담이 어떠한 지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력이 약간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동물학을 공부해 보십시오. 조금만 공부해 보면 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의 기억은 그렇게 많은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이 지적 능력이 얼마나 풍부하며 얼마나 완전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동물들이 몇 천만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의 다스리고 지키는 능력.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잠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신 일을 봅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다스리는 것과 조금 비슷한 계통입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큽니까?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네 개의 강, 비손, 기혼, 히떼겔, 유바레데 강이 있는데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개의 강으로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동산이 얼마나 큰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해의 홍구공원, 도풍화원에 비하여 몇 배나 큰지 모릅니다. 아담이 이 네 개의 큰 강의 유역을 다스려야 했다면 그의 능력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가꾸고 보호할 뿐 아니라 지켜야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이 동산을 보호하여 원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당시에 가졌던 능력은 틀림없이 비상한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능력은 모두 아담의 산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능력은 틀림없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아담의 능력은 우리가 볼 때 초자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그 자신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사람의 일이며 결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서 나온 것일 따름입니다. 아담의 능력은 당시에 완전히 써버렸던 것입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 본 것에 따르면 그는 그의 능력을 다 써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창조의 하나님에 의하여 아주 신선하게 지음을 받은 직후 아직 그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타락했습니다. 원수가 미끼로서 하와를 유혹하러 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원수가 사용한 미끼는 내가 만약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즉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원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하와에게 말한 것은 내가 비록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너와 하나님 가운데는 여전히 간격이 있다. 만약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곧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 하와는 유혹을 받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능력. 오늘 우리는 결코 호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형상이라는 두자의 의미는 원문에서 사람의 외면적인 형상을 가리키는데 형체와 상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두자는 문자적으로 볼 때 형상과 어떤 분별이 없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모양이라는 두자는 물질상의 형상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덕적, 영적 방면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물질의 문자가 아니라 물질상의 영적인 어휘인 것입니다. 나는 그다지 히브리어를 잘 읽을 수 없고 다만 원문 사전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서양 자매인 마크아 여사는 원문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녀는 모양이라는 두자를 원문에서 형상으로 변하다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장이 되지 않는 것 같으나 실제 그녀의 말의 의미는 형상으로 이루다이며 그분과 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또한 아담이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하나님도 너는 나와 같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을 때 그의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일종의 숨겨진 능력은 그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면의 형상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과 같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물질계를 초월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같이 닮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류가 타락한 후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손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 아담은 하나의 혼입니다. 그의 영과 몸은 모두 그의 혼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그러한 경천 동지할 능력은 모두 아담의 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으로부터 산출된 아담의 산혼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우리와 동일하지 않은 그의 능력은 곧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이 지금은 비록 여전히 사람들 안에 있지만 죽어서 굳어있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러 타락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육체는 사람의 전 존재를 포위하여 자기에게 순복하게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산 혼이었지만 이제 사람은 타락하여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혼은 원래 영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인데 이제 육체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혈계에 속하였으므로 내가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원문에서 사람을 말한 많은 부분들이 육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말할 때 그를 사람이라 칭하시지 않고 단지 육체라 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육덩어리였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모든 육이 폐괴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모든 육 위에 붙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육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 부분에서 말한 혈기는 원문에서 바로 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은 육체 아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말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계시록 18장에서 말한 일이 말세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인구라는 말은 바로 사람의 혼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바벨론에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의 혼이 상품이 되어 사고 팔립니까? 그것은 사탄, 곧 적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의 혼으로 그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활동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였고 아담의 능력도 따라서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다만 현재 아담 안에 매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담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그 기이한 능력을 그의 안에 단단히 포장하였습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전에 내려오면서 아담의 최초의 능력은 그의 자손 안에서 일종의 잠재력으로 변하였으며 감추어진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다만 육체에 의하여 이 능력이 사람의 내면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그의 육체 안에서 포위되어 자유로이 나타낼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당시 아담 안의 혼과 같이 모두 사람의 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혼은 육체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능력 또한 육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바로 사람의 혼을 격동시켜서 사람의 혼 안에 포함된 잠재력을 나타나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영에 속한 능력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영과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에게 특별하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오늘날 볼 때 그와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후에 아담이 타락하였고 이러한 능력은 모두 그를 따라서 타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아주 일반적이고 운영하기 쉬운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본래 모두 아담의 혼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이러한 능력은 곧 몸의 껍질에 의하여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원래 아담의 혼은 이러한 능력이 있었으며 몸은 그것의 조력자였습니다. 이제 타락하자 그의 능력은 육체의 껍질에 의하여 눌리고 둘러싸였습니다. 사탄은 바로 사람의 육체의 껍질을 깨뜨려서 사람의 혼에 포함된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혼을 주관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그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종교의 방면에서 봄. 기독교뿐만 아니라 바벨론인, 아랍인, 불교, 도교, 힌두교까지도 모두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내어 아담이 우리에게 남겨준 초기의 혼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그들의 공과, 즉 그들이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막론하고 표면적인 것 아래와 모든 공과의 배후에는 오직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외면적 육체를 이겨서 혼의 능력을 각가지의 묶임에서 이탈하게 하여 그것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과는 몸의 장애를 파괴하려는 것이고 어떤 것은 다만 몸과 혼을 합일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혼을 훈련하여 그것으로 강하게 하여 몸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하를 막론하고 그 중의 원칙은 결국 같은 것인데 이 점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이 무리의 사람들이 사람의 혼 안에 기이한 능력이 있는데 다만 안에서 굳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한 그들이 이 능력이 육체에 의하여 묶임을 당하고 있으며 이 혼의 능력을 해방하기만 하면 신기한 능력으로 가득하여 소위 말하는 신선, 부처가 될 수도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아마 마귀의 사악한 영이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법은 비록 동일하지 않지만 그들 안의 원칙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혼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우리의 혼의 능력이라는 명사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합니다. 도교나 불교, 미 참도회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종파와 관련된 기독교를 예로 들면 그들은 특별한 능력과 초월하고 기이한 능력이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교에서 말하는 수련과 단전호흡 등등은 가장 얕은 것입니다. 자선 같은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몸으로 혼에 복종하게 하여 혼의 능력을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교 가운데서는 많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모두 사실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미신이라 생각하여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는 본래 무신주의로 석가모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나 불교를 평론하는 책을 지은 사람들의 일치된 단안입니다. 그는 윤회를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윤회 이외의 열반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만약 참으로 어떤 무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사람은 능히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불교 안에서 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그들이 얻은 이러한 기사들의 수단은 어떠한 것인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 중에 사람들은 속세를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출가하여 혼인을 하지 않으며 살생을 금하고 또 고기를 금합니다. 그들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며 이렇게 할 때 후에 그들은 껍질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승들은 미래와 과거의 일들을 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기이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문득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원칙은 오직 하나, 즉 불법은 각종의 금지와 수행을 이용하여 육체와 물질의 속박을 깨뜨림으로 그들의 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간단한 참선도 역시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몇몇 친구들은 동선사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좌선 등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단계의 빛이 있게 되고 도의 깊이에 따라 볼 수 있는 빛의 다소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말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다만 몸의 압제에서 벗어나 아담에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능력을 얻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에디 여사가 세운 것입니다. 그녀는 본래 사람에게는 병과 고통과 느낌과 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주장은 사람이 본래 병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병을 만날 때 병자가 단지 마음으로 나는 병이 없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단지 내가 병이 없다고 믿으면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죄가 없다고 믿으면 죄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훈련하여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며 이것들은 모두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지에 이르기만 하면 이러한 것들은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특히 많은 의사들이 반대하여 만약 이러하다면 의사들은 소용이 없어질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의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조사해서 그들이 참으로 좋아진 것을 보고는 결과적으로 그들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고 심지어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과 의사들조차도 믿게 되었습니다. 영미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들의 분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 결코 기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본래 대단히 크고 많은 능력들이 그의 혼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만 사람이 육체로부터 그의 혼의 능력을 해방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